청취자 여러분 그동안에 주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자 이제 오늘 드디어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책의 마지막 장을 이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동안에 오랜 동안을 이 말씀을 상고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22장은 21장과 더불어 이제 영원한 세계, 죄도 없고 슬픔도 눈물도 없는 영생의 세계, 마귀도 없는 영원한 세계, 영원히 영원히 계속되는 세계죠. 그렇기 때문에 22장 역시 영원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사실상 22장 5절에서 끝이 납니다. 끝이 납니다. 그러나 6절부터 21절까지는 다시 한번 반복해서 그 환난과 천년왕국 기간의 사람들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14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교회 시대,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가 다시 한번 나옵니다. 17절에 나오고 또 분명히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이 돼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봤을 때 19장에서 주님이 지상에 재림하셨고 20장에서는 천년을 통치하셨고 21장에서는 영원히 시작되었고 이제 22장 5절까지 끝이 나면서 6절부터는 다시 한번 권면과 마지막 경고 또 축복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한 절씩 읽으면서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또 그가 나에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보여주더라. 자, 이 생명수는 에스겔서 44장에서 48장의 그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그 물과는 다릅니다. 그 에스겔서 보좌에 나오는 그 물은 천년 기간의 성전에서 나오는 것으로 본문에 나오는 물과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22장의 새 예루살렘의 도성은 1500마일, 가로 세로 높이가 1500마일이지만 에스겔서 48장에 나오는 도성은 18,000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기가 비교가 되지 않죠. 또 에스겔서 44장에서 48장에는 그 팔레스타인 땅이 12지파에게 나눠지는 걸 보지만 22장에서는 나눠지는 땅이 없습니다. 자,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 참 나오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사람 안에 주는 물은 그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에 주님께서 사마리아인에게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영원 세계에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실제 강이 있을 것인데 이것을 생명수의 강이라고 부릅니다. 이 생명수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바로 나의 길 한가운데 흐르는데 나와서 한 길, 거기서 나와서 길 한가운데로 흐를 것인데 이 길가에 자라는 나무들의 뿌리들이 이 강물에 닿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멋진 광경입니까? 22장 2절 봅니다. 그 도성의 한가운데와 그 강의 양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과실을 맺으며 달마다 과실을 내더라.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니라. 자, 이 비슷한 말씀은 여러분 기억나시죠? 에스겔서 47장 12절 거기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나중에 땅에서 천년왕국 때에 세워질 성전 문 지방 밑에서 나오는 건데 둑 위에 강가로 이편과 저편에는 양식이 될 모든 나무가 자라고 그 잎사귀들은 시들지 아니하며 그 과실도 다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로운 과실을 내리니 이는 그 물이 성소에서 나옵니다. 또 과실은 양식이 되고 그 잎사귀는 약이 될 것이다. 지금 그 22장 2절에 나오는 계시록 22장 2절에 나오는 말씀과 에스겔 47장 12절의 말씀이 서로 비슷해서 사람들이 혼동하고 같은 구절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서 47장 12절에 나오는 말씀 보면 그 잎사귀는 약이 될 것이라 했고 계시록 22장 2절에서는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더라. 이 나무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은 영원 세계에서 일어날 모형이 천년 왕국 기간의 땅에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있듯이 이런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에 있는 건 다 모형입니다. 그 에스겔서 44장 48절 말씀과 계시록 22장의 말씀에 나오는 두 도성이 같지 않죠. 에스겔서 44장은 레위인이 출입하는 문자적인 지상에 있는 성소이고 문자적인 지상의 성전입니다. 그게 에스겔서 44장 15절에 나오죠. 또 그들은 자기들이 경배하는 그러한 문자적인 성전이 있습니다. 46장 에스겔서 46장 1절. 또 문자적인 땅에 이 문자적인 성전은 나누어진 땅에 있습니다.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이것은 그 안에 성전이 없는 하늘의 도성이 아닙니다. 하늘의 도성 안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이것은 땅의 도성으로 나누어진 땅에 세워졌고 땅의 경계들은 이름이 정해졌으며 사람들은 거기 문자적인 실질적인 성전에서 경배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전의 모습을 마음에 새기고 계시록을 보게 되면 각각 요소들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장 22절에는 성전이 없다 이렇게 나오죠. 계시록에서는 성전이 없기 때문에 섬기는 직분이 레위인이나 사독의 아들 그런 레인이나 사독의 아들들 같은 섬기는 직분이 없습니다. 또 계시록의 성전은 에스겔서의 도성과 규모도 다르죠. 에스겔서의 성전은 한 9마일 정도 9마일 정도 되지만 이 하늘에 있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성전은 도성은 1500마일입니다. 1500마일. 자, 22장 2절에 나무는 생명나무입니다. 에스겔서의 나무는 생명나무라고 하진 않았죠. 열두 과실을 맺지만은 생명나무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에스겔서 47장 7절에 강둑에 매우 많은 나무가 있다고 하지만 어떤 종류의 나무인지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구절들은 땅의 이스라엘을 향한 곳으로 물이 주님의 집에서 흘러나와서 땅의 남쪽으로 한 4천 규빗을 흐르며 나무들이 물이 흐르는 그 땅의 이편저편에서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2절에서는 새 예루살렘에 강이 있는데 성전이 없는 그 성이 있기에 계시록의 강은 어떤 땅에도 세우지 않았거나 아예 지상이 없는 그런 도성이 있는 거죠. 이건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 도성의 거리 한 군데와 그 강의 양편에 생명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 나무는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 금지하신 그 생명나무죠. 왜냐하면은 범죄한 아담과 이브가 그가 자기의 손을 내밀어서 생명의 나무의 과실도 먹고 영원히 살까 합니다. 범죄했을 때 생명나무를 먹으면 범죄한 상태로 저주권에 영원히 살기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나무가 다시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에덴에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가지 과실을 맺으며 달마다 과실을 내더라.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더라. 자, 에스겔서의 나무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먹고 그 잎사귀들은 약으로 쓰는 것이지만 생명나무는 민족들의 병을 치유하는 잎사귀들을 가졌다고 여기 말씀했고 이 민족들은 이스라엘과 구분되는 이방민족들을 얘기합니다. 이 생명나무는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을 치유하는 것으로 여기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우선 먼저 계시록 22장 14절에 먼저 가보게 되면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또 그 문들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니라. 또 21장 계시록 전에 본 21장 24절 보면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것으로 가져오리라 이렇게 얘기했고 또 21장 26절 보면 그들이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것으로 가져오리라. 자, 영원 세계에서 이 땅에 여러 민족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영광과 존귀를 새 예루살렘의 열두 문을 통하여 가져올 것입니다. 왜 열두 문입니까? 신명기 32장 7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옛날들을 기억하고 많은 세대의 연수를 생각하라. 네 아비에게 물어보면 그가 네게 보여줄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어보면 그들이 네게 말해주리라. 지극히 높으신 이가 민족들을 그들의 유업으로 나누셨을 때 이렇게 말씀했죠. 그들의 유업으로 나눴다. 다시 말해서 아담의 그 아들들을 분리시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리시켜가지고 그 유업을 나눴다고 그랬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분께서는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에 따라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는 주의 분깃은 그분의 백성이요 야곱은 그분의 유업의 몫이라. 자, 이렇게 해서 이 땅의 나라들은 열두 경계로 나눠졌습니다. 에스겔서 나오는 그 땅을 분배하는 것처럼 열두 경계로 나눠졌고 하나님의 나라들을 내려다보실 때 열두 나라를 보시는데 각 나라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 중 하나를 대표합니다. 그리고 1년은 또 열두 달입니다. 12라는 숫자가 뜻이 있죠. 또 열두 사도가 있습니다. 다 통하는 거죠. 또 하늘에 보좌에 보면 24장로들이 있죠.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와 또 열두 사도를 대표하는 신구약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자들이 면류관을 던지며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그 특히 사도행전 17장 24절로 27절을 봐도 지금 신명기 있는 말씀 같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주이시니 그분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들에는 계시지 아니하시며 또한 무슨 필요한 것이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시니 이는 그분이 친히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심이라. 또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민족을 한 피로 만드시어 온 지면에 살게 하시고 미리 계획하신 시기와 그들의 거주하는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는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 나서면 만날 수 있으리니 그분은 실로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 신명기 말씀이나 사도행전 말씀이 다 통합니다. 시기는 뭐죠? 12개월이죠. 경계는 12경계죠. 이렇게 12라는 숫자가 또 뜻이 있는 숫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의 한 바퀴를 돌아보면 12개의 자연 경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입니다. 이 땅이 12개의 경계입니다. 첫째 북미입니다. 북미, 그 다음에 중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미가 있고 남극 대륙이 있고 다섯 번째 북극 대륙이 있고 여섯 번째 아시아, 일곱 번째 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 여덟 번째 서인도 제도가 아홉 번째, 동인도 제도 열 번째, 그린랜드가 열한 번째, 그 다음에 열두 번째가 유럽입니다. 이 지상도 역시 열두 경계로 나눠지는 것을 우리가 참 자연 계시를 통해서 땅의 그 지형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22장 3절로 5절 봅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안에 있을 것이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리니 그들은 그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위에 있으리라.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그들에게는 촛불도 햇빛도 필요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무궁토록 통치하리라. 자, 이 통치는 천년왕국 기간에 시작되어서 영원까지 이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천년 통치가 뚜렷한 중단 없이 바로 영원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참 짧은 세상 주님이 살다가 통치자가 되어 면류관을 쓰면 영원에서 다스리는 자가 된다.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릴 원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믿어져야 될 텐데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이 소망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7장 14절 18절 보면 또 관련된 말씀이 있죠. 거기에는 그분께 다스림과 영광과 왕국이 주어졌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들로 그분을 섬기게 하려 함이더라. 그분의 다스림은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다스림이며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않으리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그 왕국을 얻으리니 영원하고 영원 무궁한 그 왕국을 차지하리라.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 왕국입니다. 영원. 여러분, 영원한 세계를 상상해 보셨습니까? 말대로 영원한 겁니다. 지금 같은 세상이 아니라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저 기쁨만 있는, 우리는 가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통치권, 영원히 다스리는 통치권은 천년만이 아니라 영원하고 영원 무궁하게 계속된다는 걸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봐야 되고, 이것은 창세기 1장 2장에서 독특한 어떤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는 일곱째 날은 저녁도 아침도 없음을 보죠. 그저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곱째 날은 천년왕국이요. 바로 이 천년왕국 안식하는 하루를 여기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장 2절을 보게 되면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시던 일을 끝내시고 자신의 하시던 모든 일로부터 일곱째 날에 쉬시니라. 일곱째 날에는 저녁과 아침이 없다고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곱 번째 천년에 다시 나오셔서 천년을 통치하시는데 이날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날의 저녁은 혼란이나 그날의 아침은 끝이 없습니다. 천년왕국 기간의 아침은 바로 영원으로 이어져 영원히 영원 무궁토록 지속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22장 5절 봅니다.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그들에게는 촛불도 햇빛도 필요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라. 다시 읽었습니다. 자, 그들은 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환난 때 성도들도 포함되는 20장 4절에서 조금 시사되어 있는데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위에 있으리라는,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는 표현은 14장 1절에서 나타나는데 이 말씀은 명백히 환난 성도들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촛불도 햇빛도 필요하지 아니하리니 그 도성에는 해나 달이 비출 필요가 없지만 해와 달은 여전히 거기 있어서 땅을 향해 빛을 비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는 문, 달은 달, 만스를 표시하죠. 월을 표시하고 해는 달을 채우는 30일을 표시하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해와 달이 필요 없지만 땅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해와 달이 필요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22장 3절에서 5절 사이의 중요한 부분들을 보겠습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 땅에는 한 번 저주가 내렸는데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났다가 여기 계시록 22장 3절에서 비로소 완전히 제거됩니다. 다시 저주가 없다. 천년왕국 기간에 땅은 새로 태어나지만 여전히 귀신들과 마귀들이 있으며 땅의 심장부의 지옥에는 구원을 상실한 많은 사람들이 있고 사탄도 마지막에 가서 활동할 것을 말씀했죠. 저주가 완전히 제거되는 때는 영원세계입니다. 천년왕국 때도 그때 사탄이 밑에 지옥에 있습니다. 잠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끝나고 난 다음에 천년에 끝나고 그 마귀는 불못으로 떨어지죠. 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도성 안에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곳에 살 것입니다.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리니 구원받은 자들이 바로 주님을 섬김을 가르치죠. 히브리서 1장 13절 14절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들 중 어느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를 네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네 오른편에 앉아있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느냐.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하여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자, 여기 구절은 천사들의 영들임을 언급하고 있죠. 우린 누가복음 20장 35절 36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할 때 그들이 천사들과 동등하며 이렇게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종합해본다면 이 구절들은 다음과 같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영원에서 그리스도인은 새 예루살렘의 맑은 유리 같은 투명한 금으로 만들어진 자기 처소에서 거주할 것입니다. 거기 영광 중에 있는 아담한 처소는 정금으로 된 반들일 것이며 거기서 영원히 사는 거룩한 친구들과 영원토록 교제할 것입니다. 그는 영화로운 몸을 입은 친구들과 과거의 경험들을 이야기하며 서로의 삶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연구하고 그때도 배울 것입니다. 이 환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영원 내내 예수 그리스도처럼 죄 없는 그러한 몸으로 하나님과 성도들과 영원히 교제할 것입니다. 아마도 그 그리스도인은 여행에 초대될지도 모릅니다. 화성이나 목성이나 금성이나 토성이나 천안성 등지를 다니면서 부부들을 에덴과 같은 동산으로 인도하여 내려놓고는 열매를 내어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주님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창조주 아닙니까? 계시록 22장 5절 다시 보면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그들에게는 촛불도 햇빛도 필요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이라 그들의 영혼 문토록 통치하리라. 이것은 신약에 주어진 하늘의 모습이며 죄 없는 거민이 사는 정결한 도성으로 오물도 없고 죽음도 세금도 질병도 또 군대 가라는 징병도 없고 약도 필요 없고 상처도 나지 않고 고통도 없고 어떤 슬픔도 또 묘지도 없는 곳입니다. 22장 6절을 보면 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이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되도다. 거룩한 선지자들의 주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셨느니라. 속히 되어질 일들은 1차적으로 환란 때의 사람들을 말하죠. 앞에 말한 대로 이제 모든 영원한 세계에 대한 끝은 22장 5절에 끝났습니다. 22장 6절, 7절, 20절 거기에서 다시 한번 마지막 경고를 하죠. 환란 때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또 교회 시대 사람들에게 권고하는 것을 봅니다. 22장 7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더라. 마지막 권면에서 이 책이 6번 언급됨을 보는데 이 책에 대한 언급은 언급인 이 예언의 책은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책이 6번 언급되고 예언의 책으로 한 번 해서 온전히 7을 이룹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그 다음 8번째 새 책은 생명의 책을 의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은 1차적으로 요한계시록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다른 의미로 이 책은 성경 전체에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계시록의 끝에 위치한 이 마지막 경고가 어떤 다른 책에서도 발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계속해서 8절 9절을 봅니다. 나 요한은 이런 일들을 보고 들었노라. 내가 듣고 또 보고 나서 이 일들을 내게 보여준 그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보라 그리하지 말라. 나도 선지자들은 네 형제들과 이 책에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과 같은 너의 동료 종이니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하더라. 자, 부활시의 성도들은 천사처럼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요한에게 보인 천사는 그에게 과거의 시제로서 보여줬죠. 기억할 것은 요한이 주의 날로 2000년 후로 들림받아서 미래에 일어난 일들을 보고 있는 것이요 미래에 있습니다. 물론 다니엘은 수백 년 전에 죽어서 영광 중에 있습니다. 다니엘은 끝날까지 봉인하는 말을 들었는데 요한은 열라는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계시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10절을 봅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라. 이는 그때가 가까웁니다. 우리는 다니엘서와 계시록 연구가 함께 이어짐을 알기에 천사가 다니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증명되지는 않지만 그럴 가능성을 봅니다. 아, 이 천사에게 요한이 절하라 그럴 때 보라 그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나를 경배하지 말라, 내 앞에 엎드리지 말라 이렇게 말했죠. 자, 우리는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 얼마나 압도적인 말씀입니까? 세상 신에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동일한 말씀이에요. 진정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할 일이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송축하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경배하지 말고 교회들도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말씀이요. 교육을 경배하지도 말고 과학도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때가 가까웁니다. 주님이 재림하는 때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가까운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은 오실 리가 오실 것입니다. 20장 11절 보겠습니다.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함에 있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움에 있게 하라. 반면에 의로운 자도 그대로 의로움에 있게 하고 거룩한 자도 그대로 거룩함에 있게 하라. 그대로, 이 말씀은 계속되는 거죠. 계속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젠 때가 급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돌이키기가 참 늦었습니다. 계속해서 20장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본문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기다리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나 또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환난 성도들에게 향하시는 말씀입니다. 행한 대로 갚아줍니다. 13절 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며 처음과 마지막이라. 자, 그래서 우리는 환난과 천년 기간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반복되는 경고를 보는 것입니다. 14절 15절 봅니다.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또 그분들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개들과 마술사들과 음행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누구든지 거짓말을 즐겨 행하는 자는 모두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기 개들이란 말이 사람들과 함께 사용된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베드로서 2장 22절에 참 개가 토한 것을 먹지 않는다, 개가 토한 것을 먹는다, 이렇게 사람을 개로 묘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22장 16절 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에 관한 이런 일을 너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나의 천사를 보내었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또 빛나는 새벽별이라. 새벽별은 금성이나 태양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태양은 별인데 그분은 아침에 떠오르십니다. 그 다음 우리는 마지막 초청을 듣습니다. 17절 봅니다.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여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성령께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인 신부도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듣는 자도 오라는 이 초청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향한 것이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응할 수 없습니다. 목마른 자는 마실 수 있습니다. 전혀 제한이 없습니다. 목마르게 하는 사람은 마실 수가 없습니다. 값없이라는 말 매우 중요한 낱말이죠.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삭제된 최초의 낱말입니다. 마귀가 마음대로 먹으라고 하는 말씀을 없애서 그냥 먹지 말라 하시더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초로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한 것이 에덴 동산의 마귀였습니다. 그때 이브가 또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을 삭제했습니다. 사탄이 여인으로 하여금 말씀을 삭제시켜서 개정한 성경의 첫 번째 낱말로 지상에서 범한 첫 번째 죄는 말씀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최초 범죄는 성경 구절의 한 낱말을 삭제한 것으로 이 삭제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라는 말씀과 관계가 있습니다. 구원은 값이 없습니다. 가치가 엄청나서 우리가 낼 힘이 없죠. Freely,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이 부분은 교회 시대에 바로 적용됨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22장 16절에서 우리는 지역교회를 보고, 22장 17절에서 성령과 그 몸을 보고, 17절 끝에서는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권면과 경고가 있습니다. 18절 봅니다. 이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함이니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이 말씀은 1차적으로 계시록의 넓은 의미에서는 성경 전체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경고하는 것이 세 번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명기에 있습니다. 4장 2절 너희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거기에서 빼지도 말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주 너의 하나님과 계명들을 지킬지니라. 두 번째 경고는 잠언에 있습니다. 잠언 30장 6절에 있습니다.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분이 너를 책망하실까 하며 네가 거짓말쟁이가 될까 함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지금 나왔습니다. 19절을 봅니다.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을 삭제하면, 예언의 책의 말씀을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처음 경고는 일반적이었는데 두 번째 경고는 특별히 말씀과 관계 있음을 주목해야 됩니다. 예언의 책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영감이 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구절들의 의미를 파괴하려고 개개 낱말들을 바꾸는 사실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 봅니다. 이런 일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도 다 아멘 할 때 주의 축복이 임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서신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이 기도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그래서 성경이 마지막 위대한 최종적인 경고로 끝납니다. 이 경고는 우리가 이 하늘의 도성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값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참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마다 영원한 세계에서 주님과 영원히 새 예루살렘에서 사시는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축복이 넘치길 원하며 여러분이 전도하여 복음 전하는 자고 듣는 자들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